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자주 변해야 한다. 공자의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건 양심 성찰이래요. 하루에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했는지 살펴보는 거죠. 어떤 말에 화를 냈다면 왜 화를 냈는지, 어떤 것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자신의 내면을 성찰해서 그 뿌리를 찾아내는 거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를 마주해야 사람이 비로소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정은 힘들겠지만 내가 지혜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도전해볼 만하죠. EBS 북카페, 저는 서현진입니다.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북카페 첫 곡은요, 샘 스미스였어요. Life Support. 양심 성찰 다들 하고 계신가요? 나를 되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손쉬운 게 일기 쓰기죠. 뭐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 묶음 많이들 갖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점점 좀 뜸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블로그를 쓰자, 그때그때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 두 달 이상 새 게시물이 없다. 그래서 자꾸 거기서 재촉을 합니다. 엔모 사이트에서. 두 달 이상 새 게시물이 없습니다. 빨리 써주세요.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진짜 간단하게라도 하루를 돌이켜보고, 아니면 내가 요즘 고민하는 것들,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 노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겠죠. 자, 목요일도 함께하는 이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성우 한만중, 김보민, 이한솔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우리 프랑스 작가 가스통 르루의 오페라의 유령 낭독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한국 헤르만헤세고요. 지난 줄거리 잠깐 보겠습니다. 크리스티는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장터를 돌아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음악가에게는 음악천사가 찾아온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고, 어느 날부터 분장실에 찾아와 목소리만 내며 노래를 가르쳐준 오페라의 유령을 음악천사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라울이 그건 누가 장난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크리스틴은 울면서 자리를 뜨는데요. 그런 크리스틴이 걱정돼서 따라갔던 라울, 성당의 해골더미가 무너지면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해골 형상을 한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죠. 한편 유령의 존재를 믿지 않고 있던 두 총감독에게 유령은 자신의 말을 믿지 않으면 큰 재난을 당할 거다, 이렇게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많이들 기대해 주십시오. 또 이번 주 북카페 이벤트, 북촌에 위치한 어둠 속의 대화 초대권입니다. 100분간 완전한 어둠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진실한 대화에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문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 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치즈의 마들렌 러브 듣고요, 오늘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이비에스 북카페, 낭독으로 떠나는 문학기행, 제169화 오페라의 유령. 원작 가스통 르루, 각색 김미숙, 낭독 서현진, 한만중, 김보민, 이한솔. 네 번째 이야기. 얼마 후 카를로타의 집에 리샤르의 비서가 주연 가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
오늘 컨디션은 아주 좋은 상태예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니, 설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마르그리티 역을 반드시 해낼 거라고 전해주세요.
리샤르 총감님께서 너무 무리하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냐. 걱정이 돼서 그러시는 거죠.
뭐야? 리샤르 총감독도 내가 오늘 공연을 안 했으면 하는 거야? 혹시 총감독이 그 협박 편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5시에 똑같은 글씨체로 두 번째 편지가 배달됐다.
그대는 오늘 감기에 걸렸다. 현명하다면 오늘 저녁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것이다.
카를로타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그런다고 공연을 안 할 줄 알아?
카를로타는 크리스틴 다에가 그날 저녁 공연에서 자신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면서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 그러나 극장 안에서 카를로타를 해치려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지? 평소와 다른 건 5번 특등석에 총감독 두 명이 앉아있는 것밖에는 없는걸?
공연이 시작되자 앞줄 오른쪽 유령의 자리에 앉아있던 리샤르가 몽샤르맹에게 몸을 기울이며 농담을 했다.
어때? 유령이 귓속말을 했나?
기다려보게. 유령은 보통 1막 중간이 지나야 나타난 자잖아.
1막은 무사히 지나갔다. 막이 내리자 총감독들은 마주보며 웃음을 지었다.
오늘은 유령이 좀 늦는데? 1막이 지났는데 안 나타나는 걸 보니까...
재난이 닥친 것 치고는 아주 훌륭한 공연이군.
리샤르가 웃으면서 몽샤르맹의 옆구리를 쿡 찌르더니 객석 한가운데 앉아있는 뚱뚱한 여자를 가리켰다.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 집 관리인이야. 오페라 극장에 와본 적이 없다기에 그 출근하기 전에 한번 좋은 자리에서 보라고 했지.
리샤르는 그 관리인에게 지리부인 대신 5번 특등석 안내를 맡길 셈이었다.
사실 지리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써도 계속 5번 특등석에서 이상한 사건이 일어날지 궁금하거든.
지리부인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쩔 건데? 유령이라도 끌고 오라지.
두 사람은 유령에 대해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 정도로 유령은 잠잠하기만 했다. 그때 특등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무대감독이 당황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크리스틴 다의 친구들이 카를로타를 해칠 음모를 꾸미고 있답니다. 카를로타가 펄펄 뛰고 있어요.
그때 막이 올랐다.
자넨 일단 나가있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틴한테도 친구들이 있나?
리샤르는 남자 두 명이 앉아있는 2층 특등석을 눈짓으로 가리켰다.
샤니백작? 그 양반이 친구인가?
크리스틴을 아주 열심히 추천하더군.
그래? 그 옆에 해석한 사람은 또 누구지?
동생이야.
응? 아파 보이는데? 저렇게 몸이 안 좋은데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군.
그러게 말이야.
무대 위에서는 즐거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시에벨로 분장한 크리스틴이 나왔을 때 카를로타의 친구들은 사람들이 열렬히 박수를 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마르그리트로 분장한 카를로타가 노래를 마치자 우레와 같은 환호가 쏟아졌다. 총감독들은 무대감독이 이야기한 음모에 대해 알아보러 갔다. 별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왔다.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무대감독이 겁을 먹었군 그래.
그런데 특등석으로 돌아와 보니 가장 먼저 탁자 위에 영국제 사탕통이 눈에 들어왔다. 나가서 안내인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모른다고 했다. 자리로 돌아와 보니 이번에는 사탕통 옆에 못 보던 오페라 글라스가 놓여 있었다. 긴장한 두 사람은 지리 부인의 말이 떠올랐다.
유령은 내가 좋아하는 사탕통을 놓기도 하고 2프랑이나 5프랑을 나한테 주기도 했죠.
서늘한 한 줄기 바람이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털썩 주저앉았다. 무대 위에서는 크리스틴이 노래를 하고 있었다. 꽃다발을 들고 노래하던 크리스틴이 고개를 들어 특등석에 앉은 라울드 샤니 자작을 보는 순간 갑자기 목소리가 평소처럼 맑게 나오지 않았다. 목소리가 짓눌리는 것 같았고 노래에 불안과 두려움이 배어있었다. 객석 앞줄에서 카를로타의 친구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다.
별일이네. 지난번에는 그럴싸하게 부르는 것 같더니 오늘은 염소 소리를 내잖아. 크리스틴은 역시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어.
크리스틴의 노래가 이어지는 동안 라울은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흐느꼈다. 샤니 백작은 동생의 이런 모습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라울은 파리에 돌아오자마자 크리스틴에게 받은 편지 생각뿐이었다.
소중한 옛 친구에게 다시는 나를 만나러 오거나 말을 걸지 말아주세요. 조금이라도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무대 뒤 분장실로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과 나의 인생이 걸린 일입니다. 당신의 크리스틴.
그때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카를로타가 무대에 나왔다. 카를로타는 자신감에 가득 차 마음껏 연기에 몸을 던졌다. 파우스트와의 이중창이 시작되자 마침내 공연의 대성공을 눈앞에 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있던 카를로타의 목구멍에서 두꺼비 소리가 튀어나왔다.
에? 저게 무슨 소리야?
어머, 그러게요. 아름답던 카를로타의 목소리가 저렇게 끔찍하게 변할 줄이야.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완전히 두꺼비 소리라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내 입에서 두꺼비 소리가 나오는 거야? 아니, 내 목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귀가 이상한 게 아닐까? 내 목에서 이런 끔찍한 소리가 나올 리 없어.
카를로타는 넉나간 표정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5번 특등석에 앉아있는 두 총감독도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왠지 조금 전부터 유령에게 사로잡힌 듯한 아주 불쾌한 느낌이 들어. 유령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아. 정말 소름 끼치는군.
너무 당황한 몽샤르맹의 머리카락이 몇 올 흩날렸다. 리샤르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맞아, 유령이 있어. 내 주위에, 뒤에, 앞에 보이지 않아도 유령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아주 가까운 곳에서 유령의 숨소리가 들리고 있어.
이제 특등석에는 확실히 세 사람이 있었다. 몽샤르맹과 리샤르는 부들부들 떨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유령의 존재를 눈치챘다는 것을 들킬까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제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유령이 말한 대로 정말 우리에게 재난이 닥치는 걸까?
노다웃의 Don't Speak 듣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낭독을 마무리했는데요. 갑자기 카를로타의 목소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장르가 약간 스릴러, 공포, 여기서 디즈니 만화 이런 느낌이 된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보민 씨가 주시죠.
네, 주연가수 카를로타는 유령이 오늘 밤 공연을 하지 말라는 편지를 무시하고 무대에 오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나던 목소리가 나지 않고 이것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죠. 양서류인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개구리, 2번 두꺼비, 3번 도롱뇽.
이 동물이 양서류였군요. 네, 참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네. 뭘까요? 우리 한솔 씨가 목소리 흉내를 냈어요. 다시 한번, 아까 본인이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다고 속상해했는데.
다시요?
네.
죄송합니다.
딸꾹질하는 양서류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요. 힌트가 있을까요?
이게 노래도 있잖아요.
뭐 있어요?
뭐야 뭐야 헌집 줄게.
아 그렇군요. 네. 약간 구전되는 그런 그렇죠. 민요 같은 느낌의 노래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만중 씨가 힌트를 제대로 주셨어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국립현대미술관 초대권 원두커피 선물로 드릴게요. 오페라의 유령 오늘의 두 번째 낭독입니다. 두 총감독은 5번 특등석에 몸을 내밀고 카를로타를 내려다봤다. 카를로타의 두꺼비 소리가 재난을 부르는 신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난이 닥칠 거라고 협박했던 유령의 목소리도 떠올랐다.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오늘 밤 파우스트 공연에 재난이 닥칠 겁니다.
두 총감독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슴이 마구 뛰었다. 리샤르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자 콱 잠긴 목소리로 카를로타에게 외쳤다.
계속하시오!
카를로타는 멈춘 곳부터 두꺼비 소리로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던 소리가 가라앉고 다시 조용해졌다. 카를로타의 목소리만 극장 안에 울려 퍼졌다. 관객들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런데 다시 두꺼비 소리가 돌아온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쩌다가 나온 목소리가 아닌 모양이지?
이제 카를로타는 두꺼비 소리밖에 못 내는 모양이에요.
일을 어쩌면 좋아?
두 총감독은 너무 놀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개를 돌릴 기운도 없었다. 그때 오른쪽 귓가에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 카를로타의 목소리 때문에 샹들리에가 떨어지는군.
두 총감독은 동시에 천장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악마의 목소리에 답하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슬슬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었다. 샹들리에는 천장 꼭대기에서 객석 한가운데로 와장창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다. 샹들리에는 태어나서 처음 오페라를 보러 온 가여운 여인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리샤르 씨가 지리 부인 대신 유령의 특등석 안내인으로 임명한 그 사람이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고 다음날 신문에는 이런 제목이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아파트 관리인의 머리 위로 유성처럼 샹들리에가 떨어지다.
비극적인 그날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남겼다. 카를로타는 몸져 누웠고 크리스틴은 공연이 끝난 뒤 사라졌다. 크리스틴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2주일이 지났다. 가장 당황한 사람은 라울이었다.
발레리우스 부인의 아파트로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고 오페라 극장의 모든 프로그램에서 크리스틴 다이의 이름이 빠졌어. 오페라 파우스트도 크리스틴 없이 공연 중이고 대체 그녀는 어디 간 걸까?
라울은 오페라 극장 총감독들을 찾아가 크리스틴의 소식을 묻기로 했다. 그때쯤 두 총감독은 거의 넋이 나간 사람들 같았다. 두 사람은 인생의 기쁨과 활력을 다 잃은 사람처럼 고개를 떨어뜨리고 기운 없이 극장 안을 어슬렁거렸다.
크리스틴 다이양이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공연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다혜양은 휴가 중입니다.
휴가가 언제까지죠?
건강 때문에 휴가를 냈으니 그런 줄 알고 계십시오.
그럼 다혜양이 지금 아프다는 건가요? 어디가 아픈 건가요?
우리도 모릅니다.
오페라 극장 전속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치료하지 않나요?
다혜양이 거절했어요. 우리는 다혜양의 의견을 따랐을 뿐입니다.
저 사람들은 크리스틴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저 형식적인 대답만 할 뿐이지.
라울은 몹시 우울한 기분으로 극장을 나왔다. 자기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크리스틴의 편지가 떠올랐고 잇따라 일어난 모든 일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분장실 밖에서 엿들었던 이야기, 크리스틴과 나눴던 이야기, 페로기르에서 유령 같은 목소리를 듣고 죽을 뻔한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기괴하면서도 어쩐지 인간이 꾸민 일 같은 느낌이 들어. 대체 누가 크리스틴을 노리는 걸까?
라울은 크리스틴과 함께 살고 있는 발레리우스 부인을 찾아갔다. 그녀라면 크리스틴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 몰랐다. 라울은 발레리우스 부인의 아파트로 가서 떨리는 가슴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문을 열고 나온 하녀는 부인이 아파서 만날 수 없다고 했다.
그럼 제 명함이라도 전해주십시오.
하녀는 명함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곧 돌아와서 라울을 안으로 안내했다.
부인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자장님을 누운 채로 맞으실 수밖에 없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어두침침한 방에서 크리스틴의 친절한 후원자를 라울은 한눈에 알아봤다. 머리는 백발이 됐지만 눈동자는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하게 빛났다. 부인은 두 손을 내밀며 반갑게 소리쳤다.
라울! 어,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야 그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 말이 왠지 불길하게 들려 라울은 서둘러 물었다.
부인은 크리스틴이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음악 천사와 함께 있지요.
라울은 놀라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부인은 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덧붙였다.
쉿!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자, 내 손을 잡아줘요. 크리스틴과 나는 라울을 아주 좋아해요. 알고 있죠?
크리스틴이 저를 좋아한다고요?
그럼요. 라울 얘기만 했는걸요.
정말입니까? 무슨 얘기를 했나요?
결혼하자고 했다더군요.
부인이 웃음을 터뜨리자 라울은 얼굴을 붉히며 벌떡 일어났다.
아, 벌써 가려고요? 앉으세요. 웃어서 기분이 상했다면 미안해요. 아무튼 요즘 일은 라울 탓이 아니에요. 라울도 그 애가 자유로운 몸이 아니라는 걸 몰랐겠죠.
크리스틴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나요?
그럴 리가 있나요? 크리스틴은 결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몸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음악 천사 때문이에요.
음악 천사가 결혼을 못하게 하나요?
못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크리스틴이 결혼하면 천사의 목소리를 다시는 듣지 못할 거라고 했대요. 음악 천사를 떠나보낼 수는 없잖아요.
라울은 대충 맞장구를 쳤다.
크리스틴이 페로길에게서 다 말한 줄 알았어요. 음악 천사도 함께 있었으니까.
음악 천사도 있었다고요?
음악 천사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음악 천사가 아버지의 바이올린으로 아버지가 즐겨 연주하던 곡을 들려주겠다고 했대요.
라울은 벌떡 일어났다.
그 음악 천사가 사는 곳이 대체 어디입니까?
부인은 놀라지도 않고 천장을 보며 대답했다.
그야 하늘나라에 살죠.
라울은 그 순진한 대답에 당황하고 말았다.
하늘나라요?
네, 하늘나라요.
그럼 크리스틴은 언제부터 음악천사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한 석 달쯤 됐죠. 그래요, 석 달 전부터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둘이 어디로 가버려서 모르지만 얼마 전만 해도 크리스틴의 분장실에서 가르쳐주었죠.
라울은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크리스틴을 순수한 여자라고 믿었던 내가 어리석었어. 음악 천사는 틀림없이 번드르르하게 생긴 바람둥이 가수일 거야.
라울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형의 품에 안겨 어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형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동생을 위로해 주었고 라울도 형에게 음악천사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았다. 그때 백작이 말을 꺼냈다.
어제 블루뉴스에서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크리스틴을 봤단다.
크리스틴을 봤다고요? 정말 크리스틴을 본 거예요?
김유나와 올티가 함께했습니다. 자각몽 들으셨어요? EBS 북카페 6월 8일 목요일 오페라의 유령 가스통 루루의 작품이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퀴즈 얼른 드릴게요. 이번에는 만중 씨가 주시죠.
네. 유령이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를 한 뒤에 실제로 오페라 극장에서 이것이 떨어져가지고 공연이 중단되고 사람이 죽는 큰 사고가 났는데요. 오페라 극장 천장에서 떨어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박, 2번 형광등, 3번 샹들리에.
네, 천장에 달려있는 이것, 극장에서 굉장히 뭔가 그 장식적으로 뭔가 그 조명을 달아놓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뭐 힌트 한솔 씨가 되게 지금 막 온몸을 네? 저요 이렇게 하면서 힌트를 주겠다고.
아닙니다.
힌트 아까 준비한 거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이거랑 좀 발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샹젤리제. 네.
어렸을 때는 샹젤리제랑 헷갈렸었다.
네, 헷갈렸어요.
맞아요. 이런 걸 할 때는 그냥 좀 더 뻔뻔하게 하시면 돼요. 네. 되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덜 뻔뻔했어요. 네. 샹델, 양초라는 그 프랑스 말에서도 비롯되기도 했다고 해요. 정답 아시는 분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또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입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 통해서 커피 공장 원두커피, 마녀 공장 에센스, 추업의 비타민 선물 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낭독입니다. 라울은 처음엔 의심했지만 백작이 자세히 설명하자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달빛이 환해서 크리스틴의 얼굴은 똑똑히 보였지만 같이 있던 남자는 그늘진 쪽에 앉아있어서 형체만 보였어. 마차는 산책이라도 하듯 경마장 뒤쪽으로 천천히 지나갔지.
그날 저녁 라울은 형과 함께 밖에서 저녁을 먹었지만 불편한 마음에 일찌감치 자리를 떴다. 그리고 밤 10시쯤에는 마차를 타고 크리스틴을 봤다는 숲으로 갔다. 몹시 추운 날이라 길엔 한 사람도 없이 달빛만 쏟아졌다. 라울은 마부에게 오솔길 구석에 마차를 대고 기다리라고 한 뒤 어둠 속에 숨어서 기다렸다. 30분쯤 기다리자 마차 한 대가 길모퉁이를 돌아 천천히 다가왔다. 마차가 가까워지자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여인이 보였다. 여인의 창백한 얼굴에 달빛이 쏟아졌다.
크리스틴!
라울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 소리가 신호라도 되는 듯 갑자기 마차가 속력을 냈다. 재빨리 마차의 창문이 닫히고 크리스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라울은 마차 뒤를 따라 달렸지만 순식간에 멀어졌다.
크리스틴! 크리스틴!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라울은 마침내 아무도 없는 길에 멈춰섰다. 마음이 싸늘하게 죽어버린 것 같았다. 이제 스무 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저 죽고만 싶었다.
죽고 싶다. 크리스틴, 당신은 정말 어디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들어왔을 때 라울은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침대에 걸터앉아 있었다.
그건 뭔가?
차장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울은 하인이 들고 있는 편지를 낚아챘다. 크리스틴의 편지였다.
라울, 모레 오페라 극장에서 가면 무도회가 열립니다. 밤 12시에 계단 뒤에 있는 작은 응접실로 와서 로통드 카페를 통하는 문가에서 기다리세요.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가면을 쓰고 흰옷을 입으세요.
진흙투성이 봉투에는 우표가 붙어있지 않고 라울드 샤니 자작에게 전해주세요라는 글과 주소가 적혀있을 뿐이었다. 누구든 편지를 주운 사람이 전해주기를 바라고 마차에서 던진 것 같았다. 라울은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크리스티는 지금 누구에게 잡혀있는 걸까? 아니면 어떤 고통에 빠져있는 것일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어쩌면 나를 놀리고 있는지도 몰라.
라울은 크리스틴을 불쌍하게 생각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다. 무도회용 가면을 쓰고 흰옷을 입은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웠다. 하지만 아무도 라울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크리스틴이 말한 작은 응접실은 오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라울은 초조한 마음으로 약속한 문가에 서서 크리스틴을 기다렸다. 오래지 않아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라울의 손가락 끝을 살짝 건드렸다. 라울은 크리스틴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따라 나섰다.
크리스틴?
라울이 물어보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재빨리 돌아보며 손가락을 입술에 댔다.
쉿!
라울은 말없이 검은 옷을 뒤를 따랐다.
이렇게 힘들게 만났는데 다시는 크리스틴을 놓칠 수 없어. 크리스틴의 행동이 아무리 이상해도 그녀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믿을 거야. 난 크리스틴을 깊게 사랑하고 있어. 어떤 고난이 와도 크리스틴을 지킬 거라고. 조금 있으면 크리스틴이 그동안 모습을 감춘 이유를 설명해 주겠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가끔 뒤를 돌아보며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다. 검은 옷을 따라 큰 방을 가로지를 때 사람들이 이상한 분장을 한 사람의 주위에 몰려있는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은 온통 새빨간 옷을 입고 진짜 같은 해골 머리에 큰 깃털 모자를 쓰고 있었다. 바닥에 끌리는 붉은 벨벳 외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외투에는 금실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건드리지 마시오. 나는 지나가는 붉은 죽음이오.
라울이 그 앞을 지나갈 때 마침 그 해골 차림을 한 사람이 돌아보았다. 라울은 하마터면 페로길에게 해골이다 하며 소리 지를 뻔했다.
저자가 어떻게 여길? 저자는 분명 페로길에게 해골이야.
드디어 라울과 오페라의 유령이 마주친 것이다. 트로이 시반의 해피 리틀 필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주연 가수 카를로타가 공연하던 중 네, 정답 2번 두꺼비의 목소리가 튀어나왔죠. 두 번째 퀴즈 정답, 유령이 재난이 일어날 거라는 경고를 한 뒤 실제로 오페라 극장에는 3번 샹들리에가 떨어졌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공지할 테니까요. 게시판 확인하시고 당첨되신 분은 답글로 주소 연락처 남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카페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책 친구들 북프렌즈에서 북밴드 독서 기록장을,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돋보기 선물 세트를,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 MMCA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초대권을, 산 뮤지엄에서 색채의 재발견 기획전 초대권을, 자연성분 화장품 마녀공장에서 갈락토미세스 나이아신 에센스를, 일산 커피공장에서 블렌드 원두커피를, 구대회 커피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원두를, 씹을수록 맛있는 알프스 스트롱껌을,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추억을 종합 비타민을, 소원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알라딘 굿즈를 드립니다.
네, 오페라의 유령 이번 주 이렇게 낭독 마무리를 했는데요. 다음 주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끊기지 않고 쭉 기대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요. 저도 여기서 북카페 문 닫겠습니다. EBS 북카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 다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서현진이었습니다. 우리 내일 밤 9시에 다시 만나요. 꼭이요.